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두근두근 온종일 올양세 혜택도 즐거움도 올양세 Everyday 가고 싶어 올양세 올양으로 고고 올양으로 고고고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올양세일에서 만나요.
뽈리TV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요일 생방 코너 뽈버지입니다. 뽈버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뽈리TV의 부버지가 오시는 날이고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어제 입중계를 비롯한 새벽 경무에 시달리고 잠을 많이 못 자고 오셨다고 하고요. 오늘 4월 4일 목요일인데 오늘 새벽에 이강인 선수가 뛰는 파리 생제르맹 경기
네.
그리고 각종 프리미어리그 빅매치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왔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할 얘기가 그 프리미어리그 빅매치랑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일단 오늘 새벽에는 혼란이 선발에서 빠져있긴 했지만
네.
맨시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최근에 맨시티를 둘러싼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약간의 논란이죠. 혼란이 앞선 중요한 빅매치 두 개 리버풀 및 아스날전에서 침묵하면서 맨시티가 이 두 경기에서 치고 나가지 못했고
네.
그리고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그때 쭉 떨어졌어요.
네.
옵타의 슈퍼컴퓨터가 그 두 경기 전까지는 그래도 맨시티가 무조건 우승 후보 1순위다 하다가
네. 그 아스날전 이전까지도 맨시티가 뭔가 40%를 네. 넘어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이 30%대였고 아스날만 10%대였는데 이걸 아스날은 그대로고 리버풀과 맨시티만 바뀌었죠. 마침내 리버풀이 44%인가 나오고 예 그리고 맨시티가 37% 정도 나오고 그렇게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하는 동안에 특히나 이제 아스널이 준비를 좀 잘해왔는데 아스널 입장에서는 패배 맨시티를 상대로는 진짜 지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무승부만 해도 아스널 입장에서는 전부 되게 잘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스널이 이득을 많이 본 경기라는 평가를 받았고 다시 말하면 시티가 아스널을 뚫지 못했다는 점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이킨 솔직히 말 약간 방송용으로 막말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로이킨이 방송에서 혼란에 대해서 좀 막말을 했어요. 문전에서는 원 오브 베스트 인 더 월드 뭐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라고 했지만
예?
그 밖에 제너럴리 플레이가 일반적인 플레이가 리그 2 선수
예.
사부리그 선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향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인 거죠.
네네. 예.
근데 저건 이제 로이킨이 너무 선을 넘긴 했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에 가깝고
혼란 같은 리그 2 선수 있으면 데려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란의 결정력 다 빼고 저 키에 공만 저 정도 차고 체력만 저 정도인 리그 2 선수만 있어도
저 정도 속도가 나오는 저 키에 그치. 저 속도가 나오는
저런 선수만 있어도 뭐라도 시킵니다.
사실은 운동 능력만으로도 일부 리그급 선수긴 하죠.
다만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급 선수로 보면은 어쨌건 간에 혼란이 문전 앞에서의 득점력과 피지컬적인 능력이 독보적이어서 그렇지 원래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말고 원래는
혼란이 원래 어떤 선수인지 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떨어진다는 지적들은 항상 따라 붙었었죠.
그건 데뷔 직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르트문트 시절부터도 예 그러니까 좀 혼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선수긴 하죠.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아스널전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아스널 같이 그렇게 내려앉아서 그래서 공급되는 그 경로들을 막아버리면은 그러면 혼란은 조금 시체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크랙형 선수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본인이 그러면은 그 밀집 수비를 깨고 무언가를 해내는데 혼란은 그 밀집 수비를 깨더라도 피지컬로 깨는 거고 거기에 이제 볼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그렇죠.
아니면은 좀 사실 볼을 끄고 온더볼을 해서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로이킨의 이 발언이 이제 화두에 오른 뒤에 이번에 빌라전이죠. 빌라전을 앞둔 그 경기 전날 기자회견에서 또 질문을 받았어요. 과르디올라가 좀 반박을 했는데
니드리아님.
네.
혹시
혼란 아빠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약간 예 날카로운데요. 저 이거 생각 못했었는데 갑자기 예, 유명하잖아요. 둘 악연
예전에
예.
그러니까 예전 프리미어리그 올드 팬들은 할란드라고 불러서 그 예. 말이 좀 더 익숙하지만 아무튼 혼란의 아빠가 로이킨이랑 그 뭐 다리를 부셔놓을 정도의 악연이었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법정까지 섰었잖아요.
법정에도 갔었나?
예, 예. 그 고소해가지고.
아, 고소도 있었나?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선수 경력 일부 망가뜨리기 위해서 한 거다, 로이킨이.
로이킨이 아빠 그 혼란에 얘기... 다리를 일부러 예. 이렇게.
그 자서전에 적어가지고. 로이킨이. 그랬잖아요. 아, 로이킨이, 어? 일부 당해봐라 하면서 했었다라고. 원래는 그쵸. 처음에는 넘어갔었거든요. 경수상이 나왔을 때. 어, 혼란 아버지도 넘어갔었다가. 근데 로이킨이 입을 그때도 잘못 털어가지고. 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로이킨이 예전에 그, 와, 혼란 아버지한테 조금 겹쳐서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해서 장기간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진짜 고의성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때... 그거 쫓아가다가 네. 뒤에서 엉킨 거예요. 그 뒷발이 네. 엉킨 거거든요. 로이킨의 뒷발이 혼란 아버지 이렇게 엉켜가지고 그래서 부상당해서 혼란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이제 가가지고 일어나 이 그 어. 아픈 척 하는 줄 알고, 헐리웃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아빠 이름 뭐였지? 알프.
네. 네네. 알프 혼란인데, 아무튼 그, 근데 이제 로이킨이, 그러고 이제 장기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맨체스터 더비 때, 이제, 일부 그거는 대놓고 무릎을 걷어 찼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막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러면서 그거 일부 노리고 한 거다. 그런 얘기를 로이킨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소까지 갔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혼란이 맨유 러브콜을 받을 때 안 갔을 때 아버지랑의 그 악연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아, 그렇죠. 맞아요. 채팅에서 잘 지적해 주셨네요. 그런 것도 로이킨이라면 충분히 감정을 담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이킨이라면 네. 저 양반은 뭐 감정적인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채팅에 뭐 군자의 복수는 뭐 4년 이런 뭐 나오는데 뭐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 로이킨이 군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군자는 아니에요.
군자는 거리가 멀죠.
네, 저 사람은 좀 밴댕이고. 그 옛날 무슨 사기 보면 전국시대 얘기라서 진짜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도덕이 땅에 떨어진 그런 인간형 엄청 나오잖아요. 사기 그렇죠? 열전에. 네. 로이킨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 같을 때가 있어. 진짜 막 감정대로 막 행동하고. 아무튼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로이킨이 막말한 걸 수도 있다. 로이킨이 또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 하브리그는 과르디올라보다 잘 알긴 합니다.
네.
제가 떨어져 봤거든요. 감독으로서 잘 안 풀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막 그 해병대 훈련 시키고 그랬었잖아요.
네. 본인이 2, 3부 감독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맡은 데보다 낫다라는 뜻으로 리그 2를 굳이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르디올라가 뭐라 반박을 했느냐. 아 이제 아까 저희 화면에 있는 전혀 동의 못한다. 2부인가 3부인가 감독했던 사람인데 아스널전 무득점은 기회를 못 만들어서지 엘링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간 게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널 서드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더 프레젠스, 이제 존재감을 보여줘야 했다. 엘링의 플레이는 뭐 그냥 나쁘지 않았다. 엑셉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링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팀이 엘링을 활용해서 짜야 되는 전술이 있는데 그걸 수행하지 못한 문제다.
네.
이렇게 전술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 네. 뒤에 이어간 얘기는 이제 이해할 수 없다. 로이킨이라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좀 길게 했어요. 선수 출신 아니냐. 기자도 아니고 선수 출신이 막말하고 그 막말 받은 선수가 또 은퇴 또 자기 후배한테 또 막말하고 뭔 짓거리냐 약간 이런 말들을 좀 했어요.
근데 맨유 출신들이 좀 많이 그러죠.
뭐
막말을 좀 많이 하죠.
맨유 출신들은 특히 자기 팀에도 하죠.
예, 예. 그렇죠. 자기 팀에도 해가지고
매너머니들.
테나우도 심지어 얘기했었죠. 제발 좀 시어머니 짓 좀 하지 말라고.
예. 뭐 저... 팀 분위기 조지는 거지.
선수들 보호해야지 왜 도리어 선수들을 더 공격하고 있냐고. 맨유 선수들을.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저게 NBA에서 무슨 찰스 바클리가 하는 롤 같은 건데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 봐서 내가 막말해야 방송인으로서의 생명력이 늘어나겠지? 네. 그러면 막말하는 때가 많잖아요. 맨유 출신들이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 경기도 안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
정작 지도자로는 성공 못하고 다들 그쵸. 그것만 하고 있죠.
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엘링 혼란이 요 두 경기뿐 아니고 실제로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가를 보면 좀 화면이 좀 작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결정력이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많이 네. 안 좋아졌죠.
이번 시즌부터 제가 이제 캡처해 온 화면상의 이미지가
네?
그 후스코드고 후스코드에서 이제 옵타 기반의 XG를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보면 제가 화면에 띄운 게 이번 시즌 XG 디퍼런트 그러니까 XG에 비해서 골을 실제로 얼마나 넣냐거든요.
네.
혼란이 골제 3등입니다.
네.
물론 이건 볼륨 스탯이라서 애초에 슛기회를 적게 잡은 선수들은 이것도 낮긴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이 기회를 잡고 많이 차고 많이 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긴 하지만 결정력이 안 좋기로 악명이 높은 칼버트 루인 1등, 그러니까 뒤에서 1등, 다윈 누니에즈 뒤에서 2등, 홀란이 뒤에서 3등, 잭슨이 뒤에서 4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봐도 이번 시즌 경기력이 안 좋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수들이 실제로도 수치로도 증명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중에 누니에즈는 좀 변명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니에즈는 뭐 경기력 지표, 경기력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 쉬운 걸 놓친 만큼 어려운 것도 넣었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이 가능은 한데.
아, 그래도 뉴네스도 많이 놓치죠. 아,
엄청 놓치죠.
엄청 그러니까. 놓치죠.
예. 근데 위에서 이제 약간
영향력이라는
영향력 수치. 예. 네.
그거는 이제 뉴네스가 더 위긴 하죠. 사실 영향력 수치만 놓고 보면은 잭슨도 혼란보다는 위긴 하죠.
그렇죠. 예. 팀플레이 열심히 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칼버트 루인 정도 제외하면은. 예.
갑툴은 진짜 심각한 선수고 이번 시즌 한정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쨌건 간에 빅찬스 미스도 뭐 혼란이 27회로 가장 많죠. 예. 2위가 이제 또 뉴네스인데 22회고. 예. 그리고 와킨스가 19회인데 저는 그러니까 뭐 기대 득점 대비 이제 실제 득점의 그런 차이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약간은 맹점은 있긴 한 부분들은 있어요. 이 기록 자체가.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이제 결정력으로만 모든 거를 평가를 하는데 사실 그가 얼마나 움직임을 잘 가져가느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움직임을 잘 가져가야지. 그래서 빈 공간으로 잘 들어가야지. 물론 그만큼 또 동료들이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그가 기대 득점 지표를 높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대득점이라는 게 슛을 하는 순간에 네. 얼마나 넣기 편했냐 어려웠냐를 네.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편한 상황을 내 힘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동료가 떠먹여줬는지 등이 고려가 안 된다는 거고 혼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료가 패스를 할 때 네. 진짜 발 대면 넣을 수 있는 상황으로 잘 뛰어 들어가서 잘 발을 대는 경우는 많았다. 그걸 못 네. 넣었을 뿐. 네. 그러니까 X가 높다는 거고
네. 다만 근데 이제 혼란이 어쨌건 이전 시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진짜 결정력이 많이 안 좋다. 기복이 심해졌다.
네.
특히 이제 그나마 그래도 뭐 그 유효 슈팅 대비 득점 자체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유효 슈팅 자체를 못 가져갈 때가 은근 많아요. 그러니까 혼란은 원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골문 앞에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슈팅으로 골대 넘어가고 이런 거는 거의 없던 선수였는데 그게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죠.
그 맨시티 온 직후가 그랬는데 맨시티 온 직후에 과로별로 어떻게 쓸지 궁금했는데 네. 진짜 한 경기에 슛 한 개 하고 한 골 넣고
그러니까요.
두 개 하고 한 골 넣고 제 기억에 프리미어리그 데뷔 초반에 다섯 경기가 연속으로 계속 그랬거든요.
그때는 아직 그 맨시티 기존 선수들하고 발이 맞지 않으면서 기회를 많이 얻지는 못했죠.
그래서 진짜 한 경기 볼터치 막 열 번 미만으로 하고 슛 한 개 했는데 한 골 넣고 할 거 다 했다 이러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볼터치만큼 골 넣다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혼란이. 그때는. 그쵸.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시즌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서서히 올라오긴 했거든요.
맞아요. 경기 영향력도 예. 뭐 엄청나게 높은 선수는 원래 아니지만 올라오고 있었어요. 예. 원래는.
네. 근데 이제 그 슈팅 정확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기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조금은 부상 여파도 있는 것 같긴 하고.
본인 개인 컨디션 문제.
예. 네. 뭐 그 자신감도 조금은 떨어져 보이긴 해요. 예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혼란이 원래 세 경기씩 무득점하고 이런 게 없는 선수예요. 혼란은 그러니까 뭐 넣을 때 왕창 넣기도 하지만은 또 꾸준하게 넣는 것도 혼란의 강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시즌은 못 넣다가 몰아쳤다가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원래 선수 아닌데.
예.
FA컵 다섯 골 넣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시즌 초반 9월에서 이제 10월경에도 3경기 연속 무득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12월에도 3경기 연속 이때는 심지어 3경기가 아니고 4경기 연속 무득점이었어요. 물론 그니까 도움이 두 개가 있긴 했지만은.
그러네. 예. A가 있네요. A.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이번에 3경기 연속 무득점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경기가 리버풀, 뉴캐슬, 아스널 상대다 예. 보니까 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 세 경기를 보고 이거 봐라 강팀 상대 활약도 낮음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네. 이번 시즌 혼란이 강팀 상대 활약도가 떨어진 거는 맨시티 공격진 전체의 부진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전 네. 그렇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저 얘기한 거가 완전 틀리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아스널전은 확실히 혼란한테 무언가 제공되는 것들이 없긴 했어요. 그만큼 맨시티도 도전적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스널의 수비가 너무 미쳤고요. 아스널 이번 시즌 수비는 뭐 전 유럽 최강이니까.
그럼요.
수비만 놓고 보면은
수비뿐 아니라 수비 이후에 안정적으로 빌드업해서 수비 성공 이후에 위기를 빠져나가는 것까지가 최고라서 뭐 맨시티가 가둬놓고 패고 이런 게 잘 안 되죠. 네, 잘 빠져나가니까.
물론 뭐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렇게 이제 아스날한테 지난 경기 때 고전을 하니까 이제 막 박산 후 6명씩 투입하고 이러면서 빌드업 구조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긴 했었거든요.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맨시티의 공격진의 그 퀄리티 자체가 조금 떨어진 느낌이긴 해요. 일단은 글리시가 지난 시즌의 글리시가 아니고요.
아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제 글리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기도 했죠.
뭐 경기 끝나면은 이겼든 졌든 막 글리시 붙잡고 아 이렇게 했어야지 막 얘기한 것도 하면 많이 잡히고.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어요. 네. 글리시가 본인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은 그냥 빠져버린다. 근데 다들 어쨌건 간에 조금씩은 안 좋으면서 뛰는 건데 본인이 그런 걸 판단해서 그런다. 조금 더 팀에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했고요. 또 이제 도크에 대해서도 지적했죠. 도크는 패스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사실 도크한테 가면은 조금 블랙홀처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뚫으면 올라오고 그리고 뚫으면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그 올라오는 거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렇지. 그리고 상대가 읽는 타이밍에 읽는 방향으로 올라오니까는 상대 수비수들이 네. 다 헤딩 해야지 보고 있을 수 있고 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는 훌리안 알바레스가 굉장히 잘해주면서 그런 공백들을 어느 정도 메워줬는데 알바레스도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는 사실 포든한테 의존하는 게 요새 굉장히 크죠.
이번 세계배역의 해트트릭을 한 포든.
그러니까 네. 포든이 최근에 폼이 계속 좋았거든요. 계속 잘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번 시즌 14골 7도움 벌써 혼란을 다 따잡고 있죠.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골을 많이 넣고 있는데 근데 포든도 A매치 기간에 약간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스널전도 그러니까 포든까지 부진하니까 아스널전에 맨시티가 이렇다 할 공격 상황 자체가 안 나왔던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더브라이너도 최근에 부상을 좀 그래서 이번 경기 아예 그 안 나온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부상 복귀 이후에도 관리를 해주고 있죠.
복귀해서 네. 굉장히 좋았는데 또 최근에 조금은 발목 쪽에 통증을 느껴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맨시티가 공격 자원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이 얘기는 저희가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긴도안하고 마레즈하고 뭐 팔목까지 나갔는데 영입한 건 도쿠 하나다. 예,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선수는 마테우스 누니스하고 코바치치는 그런 유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중미를 데려왔는데 또 그 둘이 중앙에서부터 뭐 장악력, 공격 지원 등을 아주 잘해주면은 뭐 공격에도 힘이 실리겠지만 그 둘 자체의 경기력도 뭐 엄청 좋지는 않고 네. 네. 등등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체 카드 그나마 나오면은 이제 오스카봅 나오고 뭐 이런 건데 그 오스카봅도 보면은 저는 충분히 저 선수가 잠재력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나올 때마다 나름 괜찮았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중요 순간에는 안 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맨시티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만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교체 카드를 적게 쓴
팀이에요. 맞아요. 네. 다섯 장 주는데 막 두 장 쓰고 한 장 쓰고 이런 날이 많죠. 예. 원래도 그런
아예 안 쓴 경기도 많아요. 이게 뭔가 지거나 비기거나 하는 경기들에서 교체 카드를 굉장히 못 가져가거든요.
고질적으로 그런 사람이긴 한데.
아니, 네. 근데 요새 더 그렇죠. 왜냐면 교체 카드가 없으니까.
그렇지. 쓸 게 없는 거야.
예. 공격 속에서는 믿을 수 있는 교체 카드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기고 있을 때는 수비 쪽은 이제 적극적으로 교체 카드들을 미드필더랑 수비는 하는데.
뭐 안배 같은 예.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고 있는데 뉴니에스, 코바치치 이런 선수들 못 넣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그거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그래서 이번 시즌에 파괴력 자체가 맨시티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럼 혼란 개인의 폼도 떨어져 있고 맨시티 전체적인 공격의 파괴력도 떨어져 있고 다만 이제 맨시티가 그래도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우승 후보 1순위로 많이 불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런데는 사실 지난 시즌부터 갑자기 클러치 능력에 눈을 뜬 로드리 공이 크죠.
아, 로드리는
미쳤어요.
요번 오늘 새벽에 열린 빌라전도 제가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선제골이 문전으로 뛰어들면서 진짜 무심하게 탁 치고 이제 침투하면서 니어포스트로 마무리하고 쓱 유유히 갈 길 가는 게
아 미쳤어요.
무슨 뭐 저는 스트라이커야 스트라이커.
저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POTY라고 하잖아요.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저는 로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승을 하든 못하든?
네. 로드리만한 선수가 없어요.
실력이 그 정도로 물이 올랐다.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 이전까지의 로드리는 부스케츠 같은 선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풋백 보호하고 그리고 볼백은 미친 듯이 잘하고. 근데 지난 시즌부터는 야야 투레가 가미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탱크처럼 밀고 올라가가지고 클러치로 골을 넣어버려요.
네. 맞습니다.
라이스는요라고 하셨는데 라이스도 정말 잘하거든요. 라이스도 정말 잘하는데 라이스는 로드리만한 배급 능력은 없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라이스의 다른 능력은 도려 뭐 로드리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운동 능력은 그래도 로드리보다는 라이스가 조금 더 낫거든요. 그리고 라이스도 이번 시즌에 굉장히 그 박스 타격 능력들을 보여주고 클러치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기도 하고 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볼 배급 능력에서 둘의 차이가 좀 다른 차이는 거의 나지 않더라도 볼 배급 능력은 확실히 로드리가 위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채팅에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야?
점심 메뉴 추천 안 받고 있었습니다. 아, 네. 자, 잠깐 쉬어가면서 점심 메뉴를 추천 받겠습니다. 네. 아, 이거 아닌데 Q&A가 아닌데? 내가 뭐 잘못 눌렀는데? 네. Q&A 종료. 확인.
네, 이것까지 하고 하죠.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럴까요?
혼란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네. 혼란 얘기를 하는 김에 제가 이제 그렇다면 맨시티에서 애초에 근본적으로 왜 홀란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선수인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고 골만 넣는 선수를 월클이라고 언제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의문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만 생기면 아 쟤는 월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홀란 같은 선수가 또 지난 시즌처럼 미친 듯이 골 넣으면 또 말이 달라지긴 하죠.
결국엔 수치로 증명한다에 예. 가까운 선수인데.
예, 그러니까 홀란 같은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골로 증명해야 되는 선수여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란은 이번 시즌 비판을 들어도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또 이제 축구는 표본이 작기 때문에 농구 같은 경우는 한 5경기 했는데 이 선수의 야투율이 평소보다 막 5% 떨어졌다? 이러면 대책을 세우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네. 축구는 한 시즌 통틀어서 결정력이 작년에 절반이어도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종목 특성상.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다만 이제 어쨌건 간에 혼란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는 좌우 윙들의 파괴력이 더 올라갈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이번 빌라전은 도쿠 그릴리시가 나쁘진 않았나요? 하이라이트 보니까 그릴리시가 많이 잡히긴 하던데.
그릴리시는 그냥 그랬고요.
네.
도쿠는 그래도 돌파는 좀 오늘은 됐던 경기. 근데 여전히 도쿠도 좀 답답하긴 해요. 사실 그 경기 내용은 빌라랑 맨시티랑 4대1 스코어가 날 경기는 아니었어요. 2대1까지는 진짜 접전이었고 어떻게 보면 빌라가 동점골 넣는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
근데 이제 오르테가 골키퍼가 진짜 위기 상황에서 잘 막아줬고 거기서 이제 그 로드리가 킬더 게임을 했죠. 그러니까 선제골도 로드리가 넣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골 장면은 포든의 골 있잖아요.
네네.
저거는 포든이 잘 차기도 했는데 찬니올로가 피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벽 사이로 찼거든요.
프리킥을?
예, 벽 네네. 사이로 찼는데 벽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찬이올로가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뺐어요. 그래서 이 틈으로 빠져나갔어요.
네. 쏘?
예. 찬이올로는 참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예 이번 경기도 최악의 선수에 가까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든이 이 경기 자신의 첫 골을 넣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골
그 다음 골에서 로드리 저 패스 예술이었어요.
그렇죠. 로드리가 이렇게 미드필더 쫙 퍼져 있는데 어디 줄까 하다가 끌고 올라가가지고 옆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네. 옆으로 준 것도 이게 접는 동작을 하면서 그대로 패스가 나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따닥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비 두 명이 완전히 교란됐고 골키퍼도 그쪽으로 시선이 왜냐면 그건 누구나 다 접고 그냥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접고 가는 상황일 줄 알았는데 접는 척 하면서 오른발로 툭 치고 왼발로 바로 패스가 간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아무도 못 잡은 거고 거기서 이제 포든이 골을 넣었고 네 번째 골도 저 그거 아마 포든도 노린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포든이 팝포스트를 보고 슈팅을 가져갔는데 미끄러지면서 그 넘어지면서 때렸거든요.
넘어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니어로 가면서 그래서 포든도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이런 제스처한 거 보면은 약간 행운의 꼴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포드는 진짜 모레도 되는 날.
맞아요.
오늘은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기존의 승리 플랜인 완벽한 경기 장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브라이너가 네. 뛰다 말다 하고 뭐 이런 상황이 혼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패비 혼란 계속 결정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번 경기는 약간 조금 휴식 차원에서 요새 폼이 안 좋고 그리고 혼란도 부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A매치 기간에
네.
예, 그래서 노르웨이 대표팀 거기서도 이제 쩔뚝거리는 장면이 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혼란하고 더브라이너를 벤치에서 대기시킨 거라고 봐가지고요. 예.
저는 이제 좀 근본적인 얘기로 돌아가면 혼란이 왜 이렇게까지 경기 예약력이 없는가 이게 계속 이제 사람들이 꼬집는 부분인데 저는 물론 이 선수가 엄청난 창의성이 있지는 않지만 감독에 따라서 더 경기 예약력이 있는 방식으로 쓰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쓸 감독들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선수가 일단 사이즈가 되고 운동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때도 이제 우다다다다다 속공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골문으로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게 물론 제 1옵션이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측면으로 좀 빠지면서 수비 교환해 주고 중앙으로 돌려줄 수도 있는 선수고 그 정도의 센스 있는 선수고
그거는 했었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그가 드리블 스킬이 좋지는 못해요. 워낙 근데 압도적인 사이즈로 그치. 밀고 가니까
일단 탄력이 붙으면 못 막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도르트문트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있었는데 다만 그래서 도르트문트 때는 부상을 항상
그쵸.
다 알긴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키에 저 스피드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의문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감독이 선수를 그렇게 쓴 적이 없는데 뭐 등딱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좋은 모습 보인 적은 없지만 뭐 헤딩 경합 이렇게 공중볼 따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이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감독이 생각이 있으면 가르치면은 이 나이에도 전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리고 네. 등딱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제공권적인 능력들은 맨시티 와서 발전하긴 했어요.
네, 그건 왜냐면 있었어요.
거의 박스 안에다가 박아놓고 플레이를
네네.
하게 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에 네. 영향력이 좀씩 늘어났다는 게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팀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류의 축구를 하는 감독들 과르디올라한테 영향을 받은 한국의 이정효까지 오는 포지션을 플레이를 하는 많은 감독들은 대체로 스트라이커를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를 원하지 팀 플레이에서 빼놓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 선수도 스트라이커도 같이 상대 수비를 끌고 나와주고 우리 동료가 글로 빠져들면서 그걸 또 이용하고 한 번 안 되면은 또 한 번 이런 강정을 또 반복하면서 또 교란하고 이렇게 상대의 수비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상대를 끌어내고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스트라이커가 밑으로 내려가서 때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포지션 플레이인데 세상의 대부분의 팀들은 이제 과르디올라를 보고 그런 걸 배웁니다. 하지만 과르디올라 자신은 상대의 팀이 바르셀로나 때부터 과르디올라 상대로는 무조건 내려서는 게 맞다. 또 그래도 된다라는 게 너무 오랫동안 박혀 있어서
네.
과르디올라는 상대가 무조건 내려서는 축구를 너무나 많이 아마도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이 해왔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난 시즌 과르디올라가 그 트레블의 원동력으로 완성했던 3-2-4-1 기반의 전술 운영을 보면 혼란을 의도적으로
네.
그 패스 순환이나 경기 장악이 아예 참여를 안 시키고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돈 많은 선수를 내가 사달라고 다 써준 그 맨시티니까 11명이 아니고 혼란 빼고 10명으로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혼란은 주는 거 마무리만 해. 이 정도로 상대가 내려섰다면 우리 방법은 그것뿐이야. 약간 고의적으로 그런 플랜을 짠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했죠. 실제로도.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혼란이 어쨌건 간에 박혀 있으면 상대가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제어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가짜 9번이 이제 내려와서 플레이 경기에 이제 관여들을 계속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그러면은 상대도 그냥 그래 너네 그러면 내비뒀었거든요.
그렇죠.
내비뒀었는데 혼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은 가장 좋은 형태로 혼란의 활용도가 터졌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트래블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번 시즌은 혼란의 부진도 있는데다가 또 이제 그 동료들의 지원 부족도 있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나마 맞습니다. 진짜 그가 이번 시즌은 맨시티는 로드리한테 감사해야 되고 포든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들의 공이 정말 커요. 이 둘 아니었으면은 이번 시즌 우승 경쟁 이렇게 이어올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네. 더브라이너도 장기간 부상 후 빠져 있고 했던 가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맨시티는 혼란을 빼고도 그러니까 10명으로만 팀플레이를 해도 상대의 11명 팀플레이랑 삐까를 뜨거나 우리가 압도한다? 이런 전제가 성립이 되려면 선수들이 롤플레이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지난 시즌에 뭐 그릴리시를 비롯한 좌우 측면 자원들은 그게 됐거든요. 이를테면 지난 시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그릴리시가 마침내 펩 전술에 녹아드나 했는데 바로 리턴됐어요. 그러니까 그릴리시는 맨시티 와가지고 정작 잘한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월드컵 때 갑자기 폼이 올라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딱 그러니까 그릴리시가 잘하니까 그때도 맨시티도 막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트래블 했던 거에 기여를 했던 거였는데 그 6개월 반짝이 전부
그렇죠.
그릴리시도 약간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거를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재능은 있는데 워낙 훈련의 그런 성실성이라든가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혼란은 계속 그래도 칭찬해요. 혼란은 계속 칭찬하고 혼란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는 게 혼란은 훈련은 정말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하거든요. 저 친구는 기계다.
그런데 네. 이제 그릴리시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야, 쟤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잘할 건데 맨날 술이나 마시고 여자나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그릴리시 같은 기존 자원, 기존 측면 자원의 폼 문제. 저는 뭐 예전에도 언뜻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도쿠는 물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지만 캐릭터 자체가 도쿠의 현재 고점을 보여줘도 작년 맨시티가 하던 축구에는 안 맞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도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예전부터도 도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가지고 그러니까 맨시티에 그렇게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긴 했지만은 그게 도쿠 좀 그랬어요.
또 그건 옵션이었고 맨시티 측면 자원의 더 기본적인 소양은 내가 아무튼 뚫는다. 성공률이 몇이든 일단 뚫고 본다.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안정적으로 과르디올라가 요구하는 포지셔닝과 팀플레이를 소화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기회가 날 때만 돌파인데 도쿠는 애초에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생막시맨 같은 선수죠.
그렇죠. 닭돌류잖아요. 그 감독 중에서는 지난 시즌 그릴리시보다도 도쿠를 더 선호하는 감독들도 많이 있어요. 뭐 스타일상. 아무튼 윙은 뚫고 봐야지 이런 감독들도 있지만 예. 이 과르디올라가 만들어놓은 지난 시즌부터의 맨시티의 균형 그 팀의 질서에는 좀 더 팀플레이 우선인 선수가 필요했는데 도쿠 애초에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저 선수가 여기 녹아드는 데는 뭐 오래 걸릴 애초에 그런 선수였죠. 사실 전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판단력은 올라올 수 있지만 저 체격으로 그 느린 템포의 경기가 다 시작되면 저게 버텨지나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혼란의 최근에 좀 부진에 대해서는 본인 문제, 전술 문제 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 본 거는 애초에 맨시티가 좀 그런 팀인 경향도 있다. 네. 뭐 그런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쿠랑 셉셉이요? 아 클로스 에스키 뭐 애초에 실링이 좀 적긴 하지만 과르디올라식 3-2-4-1 같은 거에 오른쪽 윙어로는 클로세스키가 더 어울리는 캐릭터죠. 예. 공이 순환이 안 되면 등따구로서 잠깐 버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클롭은 그냥 이번 시즌 보면은 얘는 그냥 윙보다는 아니 그 예전에도 그랬고 공미가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공미에서 어느 정도 등딱도 되고 키핑 되고 얘는 윙에서 뛰기에는 결정적으로 스피드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키핑이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가 클룹세스키가 토트넘에서 맡은 역할 자체가 그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볼을 키핑하고 볼을 끌고 올라가고 이런 거는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하긴 하거든요. 클룹이.
그렇죠.
근데 볼을 끌고 올라가도 그러니까 한 명을 제쳐도 다시 와서 막혀요.
맞아.
그게 그러니까 원래 드리블을 기본적으로 하는 가장 큰 드리블에서 파생되는 효과는 한 명을 제치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온다는데 클럽은 거기서 수적 우위가 잘 발생이 안 돼. 다시 막히니까.
맞아요.
근데 또 이제 브래넌 존슨하고 베너는 정말 빠르지만은 이 선수들은 드리블로 그게 안 되는 선수들이어서 네.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은 부족하고, 사실 드리블러 한 명을 무조건 대부분 쓰는 이유가 그 수적 우위 때문인 거거든요.
그쵸.
결국 그 축구가 바둑이랑 비슷해가지고 숫자 싸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드리블러 한 명 뚫고 가는 거에, 그래서 필요해서 아까 얘기한 한 명 무조건 뚫고 보는 걸 중요시 여기는 감독들이 있다는 게 그것 때문인 거거든요. 결국은 수적 우위인 건데, 클럽은 드리블이 되지만 수적 우위를 못 가져오는 선수고, 존슨과 베르너는 그런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토트넘의 측면이 조금 답답한 부분들은 있죠.
그렇죠.
약간 네. 뭔가 아니 다들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고 다들 열심히 하고 그런데 뭔가 하나씩 부족해.
맞아요.
2%가 부족해 다들.
뭐 이상적인 그림은 쿨루세스키가 어그로를 자기한테 충분히 끌어서 그래비티를 형성하고 뭐 그래. 걔가 잘하는 대각선 패스를 했을 때 왼쪽 윙에 있는 베르너나 존슨이 파고든다, 뭐 손흥민이 파고든다, 뭐 이런 게 이상적인 그림이긴 한데 쿨루세스키가 이제 많이 읽혀가지고 그런 그림이 잘 파생이 안 되죠.
그냥 네. 저는 그냥 클럽은 중앙 공미에서 뛰는 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고점이었던 세리 어디에서 왔죠?
파르마의
네, 파르마 고점일 때 파르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에게 롤이 많이 주어진 좀 하위권 에이스 같은 걸 할 때
네.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마음대로 파고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우중간에 하프 스페이스나 약간 안쪽에 위치 잡고 지 멋대로 할 때가 제일 위력적인.
파르마에서 공미할 때도 중앙에 있더라도 측면으로 빠져서 그렇게 하프 스페이스 네. 쪽으로 빠져서 그렇게 플레이를 했죠.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느려서 3명 더 붙기가 되기 전에 한 명을 살짝 제치면 왼발 시방쾅으로 그냥 넣는다. 아니 왼발로 크로스를 띄운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강팀에 오면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고 상대 수비가 더 많아지고 그럼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이번 괜찮은 선수긴 한데 클럽이 가장 잘한 거는 메디슨 부상 기간에 공미에서 뛰었을 때여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혼란 얘기를 해봤고요. 자 늦었지만 전매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추 드리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네.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잘.
뭐 저번에 저랑 드셨던 덮밥으로 한번 할까요? 덮밥? 제육으로 할까요? 아니면 무슨 덮밥으로 할까요?
그때 했던 게 뭐였죠? 그때 먹었던
그 뭐 뭐였지? 무슨 태국 덮밥 그거요?
아 그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시간이 되나요?
그건 금방 나옵니다.
아 그래. 네. 그럼 그거
덮밥이요. 네 이름 캐가 하니까 덮밥으로 할게요.
네 태국식 덮밥인가? 네 그거 맛있어.
동남아 덮밥. 네.
그리고 뭐 저거 뚝불 하나 넣었죠. 뭐 저번에 뚝불 넣었었잖아요.
순대국밥 드세요?
순대국밥 전 먹죠. 전 새우만 아니면 다.
새우만 아니면 사와디까.
와 연포탕.
연포탕. 와. 연포탕은 다음에 시간 많을 때. 뭐 가격에 문제는 없습니다. 시간 많을 때 제가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곰탕, 떡볶이, 분짜. 맨날 덮밥이요. 뚝배기 불고기 덮밥 괜찮네.
그래요? 여기 덮밥 많이 먹었어요?
모르겠어요. 저 전면주 자주 안 합니다. 설렁탕. 자 하나만 고르고 마무리하시죠.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요? 뭐 그럼 완전히 좀 이런 거랑 다르게 뭐 스파게티 같은 거 하나 넣죠.
그래요? 스파게티.
완전히 다르게. 자, 저는 뭐 스파게티는 집에서 종종 해 먹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다른 건 집에서 안 해. 아니 뚝불은 집에서 해 먹을 사람이 없지. 뚝배기가 없는데.
뚝불도 해 먹어요.
집에 뚝배기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뚝불도 해 먹어요.
알겠습니다. 스파게티가 사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집에서 해 먹기 가장 편한 요리 중에 하나라 저도 이제 늦게 일어나면 예 파스타 해 먹입니다.
저 뚝불도 했었는데.
어디서?
아니 저기 부버지가 스파게티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뭔가 다른 거를 넣어볼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른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진짜 그건 정말 맛있었어요.
뭐요?
그 태국 덮밥.
아 태국 덮밥이요? 그 네. 뭔지 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었다가 그때 둘이서 회식한다고 갔었죠.
네네네.
예, 그랬다가 화들짝 놀랐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알론소 감독은 올여름 안 움직일 것이 확실시 된다는 소식과 함께
확정이 됐죠. 예.
아, 발표를 했어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아, 본인 피셜이 나왔어요?
예,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어요.
나 안 나가?
그러니까 그 레버쿠젠에서 계속 있고 싶다. 좋다. 그리고 그 에벌 그 바이언
세 막스 에벌 네.
디렉터도 알론소가 안 떠날 걸 알고 있었다. 이미 얘기를 들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김민재와의 다음 시즌 바로 재회가 아니고 만나는 건 일단 아닙니다.
예. 자, 저기 네. 근데 하나가 추가가 안 된 것 같나요?
요 뒤에 한 경기 더 했나?
오늘.
오늘?
뒤셀도르프한테 4대.
아 이거 어제 거예요. 예. 아 오늘 뒤셀도르프를 예. 4대 몇이요?
4대 0이요.
4대 0으로 잡으면서 40 경기가 됐군요.
그러면서 그 포칼도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치 포칼을 했구나. 예. 예. 그래서 포칼 결승에서 카이저스 라우테란을 만나게 됐죠.
예. 네. 발락의 팀. 둘 다 발락의 예. 팀.
그렇죠. 발락이 카이저스 라우테른에서 레버쿠젠으로 옮겼는데 그 두 네.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 자르브리켄.
네.
바이에른 뮌헨 뭐 메넨글라드바흐 등을 연파하고
네. 1부 리그 그냥 분데스리가 팀을 세 팀이나 꺾고 올라와서
자르브리켄은 네. 3부 팀인.
전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르브리켄을 조금 더 응원을 했거든요.
아, 그게 더 재밌죠.
네. 그래야지 또 그 오랜만에 그 3부 거의 2부 리그가 결승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좀 있더라도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도 3부 리그는 정말 흔치 않은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정도 팀이 올라오면 칼레이 기적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자르브리켄을 응원을 했는데 카이저슬라우터한테 0대 2로 패하면서 네. 탈락을 했고 자르브리켄은 그 레버쿠젠은 확실히 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이게 그까 4대 0 대승도 대승이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프림퐁도 골 넣고 나서 이게 그 보니페이스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벤치에 있었거든요.
아 보니페이스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막 보니페이스 이 셀레브레이션 있잖아요. 이거 네네. 하는 거 여기다가 이러면서 이거 하는 거.
네. 네
이상하게 하는 그 네. 이상한 춤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그 셀레브레이션은.
너에게 바친다.
네. 그러니까 보니페이스도 나가지고 이렇게 딱 치면서 예 뭐 이러고. 뭐 그러면서 예, 셀레브레이션도 굉장히 흥겹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보면 프림퐁 선제골, 아들리 추가골, 네. 그 뒤에 비르츠가 페널티킥 포함 두 골을 추가하면서 네. 팀이 총 네 골 넣었고
그렇죠.
보니페이스가 그리고 후반 20분에 투입이 됐네요. 네. 복귀를 했군요.
그렇죠.
이 레버쿠젠이 이렇게 하면서 40경기 무패가 됐고 40이라는 숫자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듯이 이것은 리그 무패가 아닙니다.
네.
컵대회 포함 이번 시즌 모든 경기 무패고 네. 이것은 독일 축구 역사상 한 시즌 개막 이후에 39경기 이상 40경기 무패를 한 것은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데 주버지도 얘기하시고 바이에른이 전반기까지는 뭐 경기력은 어쨌든 승점 자체는 오히려 되게 좋은 편이었고 네. 현재 승점도 몇 번 졌지만 그게 나쁘지 않은데 네. 그 바이에른은 평소만큼 혹은 평소보다 조금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위에 독일 역사상 최강의 그 페이스인 팀이 있어서 바이에른이 2위인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 레버쿠젠이 이미 33경기 연속 무패의 기록을 세웠을 그게 자체가 이제 신기록이었잖아요. 종전이 이제 그 한지 플릭 감독 때 32경기였는데 예, 그걸 넘어선데다가 그걸 이제 40경기까지 연장을 시킨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니까, 와, 이대로면은, 그리고 이제 승점 73점이잖아요.
네.
승점 73점도 레버쿠젠 9단 역대 가장 높은 승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니까 그 레버쿠젠이 원래, 그니까 그 1999, 2000 시즌에 이때도 아쉽게 준우승했었거든요. 이때 그 발락의 그 미스가 있으면서 예 그랬던 아깝게 준우승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73점이었어요. 근데 그때와 동일한 승점 현재. 근데 아직 7경기를 더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바이에른이 우승한 승점이 73인가
이랬다고
71이요.
예,
이미 넘었어.
예, 그러니까 그거 넘어섰어.
이미 넘었어. 예. 돌았죠. 돌아버린 겁니다.
예. 사실 73점이면은 우승을 할 수 있는 승점이에요.
네, 지금 그만 해도 네, 네. 23승 3무 7패 우승할 수 있지. 예, 네, 그런 거죠.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남은 경기들을 또 전부 다 승리를 거둔다면은 레버쿠젠이 그러면은 그 승점이 94점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21점이 네. 더 추가가 되니까 그러면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91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 근데 과르디올라 91이에요? 와.
분데스리가에서는 90점을 넘기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34경기잖아요.
경기 수가 네. 다른 빅리그보다 4경기가 적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사실 다른 리그에서도 90점 넘기면 정말 대단한 건데 분데스리가는 90점 못 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90점 넘긴 것도 딱 이제 그 펩 가디올라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 그 전이 제가 알기로 최고 승점이 81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펩이 엄청 올려놨네요.
예. 그것도 물론 한 시즌이긴 했지만은 그랬었는데 지금 레버쿠가 사비 알론소의 팀은 그것도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뭐 질 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칼 뭐 한 경기 남았고 2부 팀이랑 한 경기 하는데 우승하겠지.
네.
분데스리가 우승 뭐 무조건 하겠지. 그래서 일단 이관왕에 유로파리그도 먹나? 이래가지고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유로파리그의 변수는 많지만
만약에 유로파리그를 레버쿠젠이 먹는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역대 최초 무패 팀 아닐까 싶어요. 공식 대회.
한 시즌 모든 공식 대회 완전 무패 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유럽 5대리그를 봤을 것 때 무패를 한 팀들은 있잖아요. 유벤투스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네. 그러니까 리그 무패한 팀들은 있는데 그 팀이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동시에 땄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그래서 한 얘기예요, 제가.
맞네.
그러면은 공식 대회 무패팀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가 되는 거죠.
저 근데 유베가 무패 우승했을 때가 어느 시즌이죠? 콘테 첫 시즌인 것 같은데.
그때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유럽 대항전 못 나간 거 아니야? 나가긴 나갔나?
나갔죠.
그랬나? 그 전 시즌이 못 나갔나? 그게 11, 12 시즌일 건데 이때 코파 결승에서 못 이겼습니다. 네. 이때 유럽 대항전 못 나갔어요.
네.
유럽 대항전 못 나가서 유럽 대항전 패배는 없는데 코파 결승에서 졌네. 이때 유벤투스가 시즌 총 무패에서 한 경기 코파 결승전 나폴리전 한 경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탈락 케이스에 들어간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잠깐만. 그렇지. 결승전에서 승부차기로 져서 뭐 공식 기록상 무가 아니고 나폴리한테 졌기 때문에 콘테 유벤투스는
0-2로 졌죠. 네,
패배예요. 아무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모든 대회 경기 다 무패 3관왕 가능합니다.
근데 김민재는 가는 팀마다 우승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던데 페네르바체 우승 못했어요.
그렇죠.
많이들 페네르바체 우승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네. 네,
페네르바체 그때 2위였고요. 베이징 고안은 했나? 솔직히 잘 기억이
베이징 고안 때는 하긴 했죠. 근데 전부 다 우승한 건 아니었죠. 네. 한 시즌밖에 없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전북에서 우승했었고.
네. 리사날가임님, 부버지님을 위한 후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술을 잘 안 먹어서 제가 먹인 적이 별로 없는데 밥이랑 차를 먹이는 데라도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승했다고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승했습니다. 페네르바체. 페네르바체가 사실 요새 우승 못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슈퍼리그 그만 둘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거.
그런 일이라는 게 이제 트라브존 원정 경기에서 예, 페네르바체가 극적으로 이기니까
관중도 들어와가지고
난입해가지고 예, 난입해서 네. 페네르바체 선수 한 명을 넘어뜨리고 파운딩을 하고 페네르바체 선수 한 명이 발차기로 반격하고 뭐 이런 난투가 있었는데
저는 일단 그 사건은 물론 난입한 관중 잘못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오사이가 일단 과잉 진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물론 그 위협적인 마스크를 쓰고 온 거 맞죠. 저도 사진을 봤는데 그 진짜 그 무슨 저기 막 제이슨 떠오르는 13일 밤의 그
네네. 하키 마스크 같은
예,
거.
그런 거 딱 쓰고 오니까 그래도 그거를 오니까 뭔 그냥 이렇게 제지를 하지 넘어뜨리고서 파운딩을 그냥 막 갈겼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더 격양이 될 수밖에 없었죠.
파운딩을 누가 갈겼다고?
오사이가.
오사이가 파운딩을
예.
했어요?
예.
오사이는 발차기만 하고 파운딩은
아니요. 발차기 바추아이예요.
아, 그건 바추아이구나.
예.
아.
발차기는 바추아이예요. 아. 뒤에서.
네.
뒤에서 그래서 이제 독일 쪽 매체들에서 그게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독일 쪽에서는 전 도르트문트 선수가 발차기 됐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담인데 페네르바체의 그 알리 코치 회장을 비롯한 보드진이 회의를 해서
네.
아 보이콧을 할까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안 하겠죠. 그거 해봤자 자기네들한테 그냥 뭐 라리가로 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루머가 있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회장이 한 얘기가 보이콧해서 결과가 자동 강등이고. 강등되면은 다음 시즌 2부에서 또 그 폭력 당하는 꼴밖에 안 돼서 일단 리그 다 치르고 나서 우리의 대응을 다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상식적인 얘기죠. 네. 아무튼 페네르바체 얘기는 넘어가고 김민재 선수는 뭐 여기 화면에 있는 저 알론소 감독한테 완전 밀려서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이 불가능에 가깝게 되면서 이번 시즌 무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론소가 다음 시즌 레버쿠젠에서 챔피언스까지 하면서 자신이 구축해놓은 이 팀을 그대로 갖고 챔스 경쟁력까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나서 B클럽을 가든지 말든지 하겠다. 예? 이런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알론소가 남는다고 해서 선수들이 다 남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입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남을 거예요.
대부분은? 네. 왜죠?
일단 선수들의 계약이 잘 묶여 있어요.
아하.
그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레버쿠젠이 뭐 그 프로젝트 해가지고 2026년, 7년 뭐 이렇게 다 묶었다고 선수들을. 그리고 비르츠도 안 떠난대요.
아, 선언을 했어요?
예, 유럽 2025년에나 이제 이적 생각 있다.
보도도 그렇고.
예. 아니, 아버지도 얘기했고, 아버지도 비르츠도 얘기했고. 예. 다 얘기했어요. 보드진들도 얘기했고. 그래서 비르츠 남을 겁니다. 자꾸 비르츠 이적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비르츠는 남을 겁니다.
비르츠 뭐 이적 설이야. 비르츠와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든 영국 매체들은 뭐 하루에 한 개씩 쓰겠죠.
네. 지금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두 명밖에 없어요.
누구?
프림퐁하고 타.
아, 프림퐁하고 타.
왜냐면은 이 둘은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프림퐁은 바이아웃 계속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아웃 조항을 이제 지불을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선수들은 바이아웃 조항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그냥 잡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그러면 안 팔 수 있는 데다가 거기다 이제 레버쿠젠 선수단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다들 진짜 신나서 그치. 해요.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아웃이 보통은 없어도 뭐 각 B클럽에서 입질이 들어오면은 선수가 막 땡깡 부리고 이러면서 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레버쿠젠은 알론소만 남는다면 다들 기꺼이 남을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아웃 있어도 남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서
그렇죠. 예. 선수가 거부하면 그만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타는 남을 것 같고 프림퐁은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가 뭐 레버쿠젠 경기 많이 보진 않았지만 조금 봤을 때 타는 본인도 생각할 것 같아. 나 여기서 한 번 더 증명해야지 알론소 아닌 다른 감독 밑으로 섣불리 가면 나 경기력 더 올리는 거 이제 이 상승 곡선 끊길지도 이렇게 냉정하게 전 자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타는 알론소 빨이 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레버쿠젠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까지 변화는 없을 거예요. 이번은 아마 이제 다음 여름이 문제죠. 레버쿠젠은 왜냐면 알론소도 다음 여름에 이제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한대요. 1500만 유로라고 하거든요.
싸 너무 싸.
예. 현재까지는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는 건 아니었다라고 네네.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가 자녀 연봉을 원래는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는 2500만 유로였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래도 그 자녀 연봉 위약금 준다고 해도 레버쿠젠이 안 판다면은 그거는 뭐 결국 못 데려가는 거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음 여름에는 1500만 유로가 자동으로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론소도 떠날 가능성이 많고 알론소가 떠나면 그래서 비르츠가 2025년을 계속 얘기한 것일지도 몰라요.
감독님이랑 나랑 라스트 댄스하고 시원하게 이 팀 해체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예전에는 자꾸 2025년을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알론소 재계약 그러니까 알론소 남는다 전에 그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비르츠랑 비르츠 아버지랑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네네.
왜 저러지 싶었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유로 지나고 떠난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로까지는 무조건 남을 거다. 그리고 그거는 납득이 갔어요. 왜냐면은 유로 같은 큰 대회 앞두고 이적했다가 못 나오거나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안 떠나는 경향성들이 있잖아요. 그 팀의 핵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전에 2024년을 유로까지는 하고 이적을 하더라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건 이해가 갔는데 2025년은 너무 좀 뜬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론소가 딱 그 남는다 발언을 하니까 혹시 이것 때문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서로 다 얘기해냈을지도. 네. 야, 너나 나나 진짜 뭐 지금보다 뭐 연봉 3배 뭐 이런 얘기 듣고 있잖아. 근데 우리 1년만 더 하자. 약간 이런 맥락을 서로 얘기를 이름이 공감대를 맞춰 놓았다. 네. 이럴 수 있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알론소 감독의 얘기를 좀 해봤고 알론소 얘기는 사실은 잘게 잘라서는 저희가 뭐 매 시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감독인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뭐 할 거 많지 않을 때 알론소에 대해서 한번 길게 아예 잡고 얘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지금 어쨌건 바이어는 현재는 데체르비하고 이제 나게스만이 가장 유력으로 그렇죠. 떠오르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아마 나게스만은 쉬운 선택일 거고 왜냐면은 어, 아직 계약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2026년까지 계약 중입니다. 나겟스만은 바이언과. 네.
그래서 독일 대표팀을 맡을 때도 바이언과 풀고 맡았다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나겟스만하고 바이언 보드진들 사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은 그건 이제 그 올리버 칸과 이제 살리아미치치 때 문제였고 올리버 칸이 아예 직접 얘기했죠. 원래 경질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어 근데 그 우리가 비상대책회의를 하자고 했을 때 어, 스키 타러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대체 뭐지? 이러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경질시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적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개꼰대들이야. 아무튼 그래 그리고
근데, 아니 나, 근데 네. 나겟스만도 조금 생각은 해줬어야죠. 그건
아, 물론 감독 축구 감독이라는 게 특이한 직업이긴 하지만 저 계획이 다 있는데요. 그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벤 화이트 잉글랜드 대표팀
아니 근데
사생활을 그때가, 얼마나 보장해 줄 것인가?
그때가 A매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늦춰서 갈 수 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루만 늦춰서.
뭐 약속이 있었겠죠, 뭐. 여자친구랑.
아, 예, 여자친구랑이었죠. 예. 뭐 그 예약을 아니,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지. 바이언 아니, 어차피 그 스키 그거 미넨에서 타는 거거든요, 다들. 코모는
미넨. 아, 그렇죠. 미넨이 예. 그 알프스 자락이니까.
그러니까 코모는 미넨 보드진한테 어, 회의 비상대책 회의 참석할 테니까 어, 호텔 예약해 달라. 나는 예약 못 하겠다. 지금 이거 취소하면은 그렇게 얘기해도 먹혔을 것 같은데.
뭐 우리는 모르지만 뭐 유두를 있게 잘 푸느니 들이받겠다를 했어야 되는 뭐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요는 말씀하신 당시에 나겔스만과 충돌했다고 볼 수 있는 양반들이 이미 바이언에서 다 축출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바이언인 사람들은 안 좋을 일이 없다.
다만 이제 그 어쨌건 간에 나겔스만이 돌아오는 거는 그렇게 모양새도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독일 축구협회도 지금 계속 그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하고
야, 월드컵까지만 하자.
네, 자신 있어 하고 있는 모양새죠.
월드컵 얼마나 좋아.
아니 거기다가 나겟스만이 은근 지금 그럴까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외국도 안 나가려고 하고 심지어 도르트문트도 차기 감독 1순위로 나겟스만을 점찍었대요. 그래서 원래 나겟스만 데려오려고 했대요. 근데 나겟스만이 도르트문트도 못 가겠대요.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대표팀도 비빌 수 있는 건 거죠. 나겟스만한테. 야, 대표팀만큼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직업이 어딨냐.
어, 워라벨 챙겨! 어, 이러면서.
약간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대체르비 같은 경우는, 물론 저는 대체르비가 외국 팀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라던가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예전에 이미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요. 거쳐서 잉글랜드에 간 이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그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전쟁통까지 있었는데도 남았었잖아요. 이미 리그가 중단됐는데도 남아서 같이 있다가 왔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데체르비는 뭐 브라이턴 쪽에서 허락을 해주고 한다면은 바이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 문제는 바이언 쪽에서 이제 그 언어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겠죠. 왜냐면은 안첼로티 이후에 바이언은 무조건 독일어 되는 사람으로 갔거든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바치가 부임을 했고 플릭 뭐 다 그렇게 투에 나겟스만까지 전부 다 그 안첼로티가 언어 때문에 선수단 통제가 안 되면서 거기서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 안첼로티 자체가 조금 풀어주는 유형의 감독인데 어 언어까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현재까지 분위기는 바이언은 대체르비를 1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도 원래 알론소를 1픽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아모림은 지금 거의 거기는 그냥 무조건 아모림이래요.
네,
거기는 뭐. 그냥 보도가 그냥 대체르비고 뭐고 그냥 무조건 1은 아모림.
그래서 어느 매체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모림이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뭐 대체르비건 누구건 생각을 해본다.
아무림이 클롭이랑 비슷한 기조의 뭐 FSG의 그런 어떤 기조를 다 이어가게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젊은 감독을 원하죠. 그래서 좀 그 에드워즈 사단이 조금은 굴리기 좋은 감독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에드워즈가 네. 결국 떠나게 된 데에는 클롭과의 그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대체르비 참 좀 너무 점프가 좀 심한데 한 토트넘 정도. 그 토트넘이 최근에 그 재정 상황 나온 거 보면은 아스날 주급을 뛰어넘었던데 딱 그 정도로 이제
아, 그거 바로 이제 또 바뀌어요. 왜냐면은 그 2022-23 시즌 회계연도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아스널이 라이스하고 하베르츠하고 영입하고 그 연봉하고 하면서 또 아스널 그래서 연봉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하던데 페노님도 맨날 헷갈려가지고 아스널이 굉장히 운영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연봉 아스널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오, 높아졌죠. 예. 예, 요즘에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서 비싸게.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한 그러니까 브라이턴과 바이언 사이에 대충 한 토트넘 정도 되는 급의 팀을 한번 맞고 점프를 뛰는 게 좋지 않나. 특히 다른 감독은 몰라도 데체르비 같은 스타일의 감독은 더 유명한 애들을 잡았을 때 좀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거든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데체르비 본인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합니다. 물론 데체르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지만은
전술가들이 갖고 싶은 선수를 다 가졌을 때 오히려 좀 제약이 있을 때보다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그렇죠. 한번 본인 스스로 거쳐가면서 막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근데 알론소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 다 가지니까 더 이번에 완전 시너지가 폭발했잖아요.
데체르비 세리에 B클럽 링크 없나요? 물어보시는데 말 나온 김에 세리에 B클럽 감독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세리에 B클럽 감독 얘기는 여기 없어. 이건가? 뭐야? 왜 내가 왜 안 넣었나? 넣었는데 아 있다. 세리에 B클럽 감독 얘기는 이제 주로 못다 중심이 될 건데 일단 질문하신 데체르비부터 생각해보면 데체르비는 사실 많은 세리에 팀들이 노린다라는 보도가 나오지만 데려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프리미어리그 가서 명성을 얻었고 많은 팀들이 노린다면 우리는 경쟁을 못한다.
연봉 싸움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을 못한다.
사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세리에가 그동안 그래도 조금 유럽 대항전에서 경쟁력을 코로나 시기에도 가질 수 있었던 게 그게 크긴 하죠. 그 외국인이나 아니면 외국 리그에서 뛰는 사람한테 세율 세제 네네. 혜택.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급 노동자?
네.
예. 네, 그 고급 노동자들에 대한
엘리트 노동자들에
네, 엘리트에 대한 세제 혜택.
네. 네. 그 세제 혜택 덕에 그래서 이제 그 호날두도 영입을 할 수 있었던 게 그것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팀의 절반 가격만 줘도 네. 그 세제 혜택으로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 사실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게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정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챔피언스 리그나 유럽 대항전에서 힘을 못 쓰잖아요. 지금 스페인은 이번 시즌 그 리그 포인트는 5위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6위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탈리아는 그래도 그 와중에 그 세제 혜택의 수혜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조금은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세제 혜택이 사라졌죠.
뭐 폐지했다가 뭐 아직도 뭐 다시 부활시킬지 계류 중이라는 얘기는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사라졌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번에는 긴축 재정을 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까지. 그래서 뭐 사실 유벤투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들 힘들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탈리아.
맞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는 감독을 여기도 사실은 당장 바꿀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 알레그리 감독이 세리아 최고 연봉을 받고 있어서 뭐 잘 내보내면 좋긴 한데 일찍 내보내면 그 내는데 돈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바꿀 생각은 없었다에 가까웠는데 유벤투스가 한동안 2위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 성적을 상당히 꼬라박으면서
그렇죠.
네.
이번 그러니까 지난 시즌 조금 후반부부터 이번 시즌 전반부까지는 그래도 나름 좋은 흐름을 가져갔거든요.
네.
거기에는 저는 이제 넥스트젠의 힘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유망주들.
예, 네. 넥스트젠 프로젝트가 저는 여태까지는 완전 대박을 쳤다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네.
왜냐면 거기서 배출된 선수들이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으니까. 예, 뭐 유벤투스에도 있고 그리고 다른 팀 가서도 뭐 소울레라던가 뭐 드라구신이라던가 뭐
그쵸.
많잖아요. 정말 네. 잘하는 선수들.
다국적 유망주를 긁어모으는 거를 이탈리아 애들이 네. 이탈리아 팀들이 굉장히 늦게 하다가 우리도 해보자 확 드래브 걸었더니 성과가 바로 난 거죠.
너무 빨리 나가지고 전 놀라웠어요. 그 넥스트젠 성과가. 그 참고로 그 사람 나폴리 단장 간대면서요.
만나.
예, 네. 그러니까요. 만나가 그걸 했는데 간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간에 생각보다도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흥미로워요. 알레그리가 그 유벤투스 복귀한 2기 있잖아요. 그 이래로 30라운드 성적이 세 시즌 연속 다 똑같, 거의 똑같, 완전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건 또 몰랐네.
예. 그러니까 승점이 세, 그러니까 2021-22, 2022-23, 예. 2023-24 예. 다 59점이에요.
아, 그래요?
30라운드 기준.
지금 59거든요.
예. 그리고 골도 47골, 47골, 이번에 44골.
조금 줄었네.
예. 그리고 실점도 26골, 25골, 24골. 한 골씩 줄어들었어.
엄청 한결같네.
그래서 골득실도 플러스 21, 플러스 22, 플러스 20.
지금 20이거든요.
예.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한결같은 인간이네.
예.
네. 그렇습니다.
전술도 한결같고 알레그리는 참.
뭐 전술 한결같은 건 무전술. 아무튼 알레그리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나갈 것이 유력해졌다고 하고 유벤투스가 후임으로 누굴 데리고 올지 거론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질문해 주셨던 데체르비 같은 이탈리아 국적의 명장들이 많이 이렇게 신흥 명장들이 거론이 됐는데 그중에서 비교적 싸고 최근 세리아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볼로냐의 티아고 모타 감독이 유벤투스로 갈 게 매우 유력하다고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확정이라고까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이미 다수의 에이전트들하고 그리고 보드진들 그 각 구단 보드진들 역시도 모타는 그냥 유벤투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그 움직임을 안 가져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감독을 갈아야 되는 팀이 많은데 나폴리도 그렇고 다들 모타를 찔러봤다가 아, 유벨에 이러면서 우리는 손을 뗐다. 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관계자 피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는 모타가 간다면 젊은 선수들이 많아? 전술 잘 짜는 감독이 와? 기대해 볼만 할지도 약간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긴 합니다.
네.
현재의 볼로니아는 뭐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기사도 많이 썼는데 4위였다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다시 4위로 복귀했어요.
예.
그리고 5위 로마와 승점 5점 차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잘 유지하면 무려 볼로냐라는 팀, 뭐 강등됐다가 올라왔다가 하위권에 박혀있다가 이런 게 일상이었던 볼로냐라는 팀을 그렇죠. 챔스로 보내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모타 감독이 이제 유벤투스로 영준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볼로냐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게 그 5할 승률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게 57년 만에 처음이에요.
57년 만이라고요? 예. 와, 미쳤네.
그리고 이제 세리에 6연승도
모타 파울로군요. 네. 네.
세리에 6연승도 57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 진짜?
예. 그 57년 전이 이제 그 볼로냐의 황금기였거든요.
네, 네.
예, 그때 이제 세리에 우승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후 처음입니다. 57년 만에 역사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모타 감독에 대해서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 모타가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그 유스 감독을 했었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은퇴한 거 많이들 아시죠?
네.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같은 빅클럽으로 발돋움하는데 약간 개국공신 느낌의 네.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탈리아 UEFA 프로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석이었죠. 모타가 110점 만점에 108점을 획득을 했고 그때 2위가 피를로였죠. 107점.
사실 뭐 그런 거 보면 별 의미 없는 점수 같긴 하지만 아무튼
네. 아니, 아무튼 왜요? 피를로도 그 전술적인 아이디어는 있다니까요.
아이디어는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논문 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예, 그때 이제 근데 모타가 272 포메이션을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272.
예, 네. 그러면서 자기는 미드필더를 미드필더인데 자기는 골키퍼를 미드필더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그 27이라는 게 나중에 그림 그려서 모타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수비 2, 미들 7, 공격 2가 아니고
예.
그거였어요. 이게 예전 버전이에요.
예.
왼쪽 측면 자원 2명,
예.
오른쪽 측면 자원 2명,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를 다 하나로 합쳐서 중앙에 있는 선수, 그러니까 측면으로 갈랐을 때 중앙에 있는 선수 다 합쳐서 7명 한 덩어리. 그러니까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가 다 하나인 거야. 자기네 포메이션을 앞뒤로 읽는 게 아니고 왼쪽, 오른쪽으로 읽는다. 약간 이런 식의 발상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골키퍼를 미드필더처럼 활용하고 싶다는 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그 네. 7에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한 덩어리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런 특이한 발상을 했던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노아에서는 철저하게 실패를 했었죠. 감독 네. 처음에 진짜 뭐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는 성적이었죠.
그때만 해도 네. 이제 뭐 이 새끼 입축구하네.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
9경기 1승 3무 5패. 그래서 9경기만에 경질됐었죠. 하지만 이제 그 스페치아를 거쳐가지고 네. 볼로냐에서 현재 스페치아에서는 어느 정도 버티는 걸 보여줬고,
그렇죠.
볼로냐 와서 지난 시즌에도 사실 9위라는 호성적을 올렸거든요. 그 볼로냐가 최근에는 사실은 하부리그에 더 익숙한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 9위도 좋은 성과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거의 견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볼로냐가 도미아스 있던 팀 맞냐고 하시는데 맞고, 그러니까 도미아스도 있었고 그때 신이사 미하일로비치 감독이 그 백혈병 투병 중인데도 지휘봉을 놓지 않는 그런 어떤 투혼을 보여준 걸로 화제를 많이 모았던 팀인데,
그렇죠. 그 미하일로비치 감독 돌아가시고 모타가 부임을 한 거였죠, 중도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지난 시즌 초에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일단 결별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감독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픈데 성적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못다가 부임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미하일로비치 감독이 잡고 했는데, 사실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잘 맡아주던 감독이 후임이라서 또 그 전에 못한 적이 있으니까 못다 저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못다는 뭐 많은 공부를 외파 프로 라이센스 전에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시절이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제가 본 거는 바르셀로나 때부터고요. 바르셀로나 황금기가 막 시작될 때, 그러니까 호나우지뉴 에라 때 후보 미드필더였던, 그래서 이제 레이카르트 감독이 좀 덩치 좀 있는 미드필더 필요하면 못다 넣고 그런 식으로 활용했던 선수고,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제노와 거쳐서 인테르에서 무리뉴 트레블의 멤버로 그렇죠. 뛰었던 선수고, 원래 브라질 태생이지만 당시에 이탈리아 대표팀에 와서 유로 2012 준우승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서 선수 생활 말년을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심을 엄청 잘 잡아주는 굉장히 진행적인 플레이.
어떤 의미에서 어쨌건 간에 모타 개인 커리어에서의 하이는 파리 생제르맹 시절이죠.
그렇죠.
그전까지는 약간은 부품에 가까웠다면은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때 모타, 베라티, 마티디 이 세 명의 중원 조합은 그게 깨진 뒤에 파리 생제르맹이 그보다 나은 중원을 아직까지도 가진
그렇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매체들 얘기들 대부분 공통된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모타의 장기적인 미래는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아,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랑 맨날 연결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도 조금은 단계를 생각해서 유벤투스가 단계라고 하니까 좀 우울한데. 근데 요새는 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네.
예. 아 근데 사실 유벤투스가 훨씬 명문인데 파리 생제르맹이죠. 어쨌건 간에 못하는 거니까 유벤투스에서 성과를 거둬서 파리로 가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애정이 큰 감독이죠.
맞습니다. 자, 뭐 볼로냐 얘기는 제가 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그러니까 볼버지 전에 사대축항의 형태 일단 했었는데 여기 사르토리라는 단장이 선수를 잘 사주거든요. 근데 볼로냐 사르토리 단장이 옛날 얘기는 뭐 너무 먼 얘기니까 차치하고 한 몇 년 전에 아탈란타가 돌풍 일으켰을 때 그때 영입을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은 선수 몇 명, 대박날 몇 명을 찾는 게 아니고 싸고 가능성이 애지간히 있는 애들을 약간 저인망 쌍끌이 어선식으로 왕창 사옵니다. 유망주 한 10명에 망했는데 부활 가능성 있는 애들 5명 이런 식으로 매 시즌 선수를 엄청 사줘요. 감독이 그중에 몇 명을 골라 쓸 수 있게. 그런 스타일이고 이번 시즌 볼로냐에서 제일 그래서 기대를 받는 게 바이에른 뮌헨의 망한 유망주인 줄 알았던 스트라이커 조슈아 지르크제이가 모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번 시즌 이제 다음 시즌 빅클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매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루이스 퍼거슨의 역할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루이스 퍼거슨도 그냥 뭐 스코틀랜드에서 데려온 그저 그런 에버딘 선수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급성장을 했어요.
약간 네. 볼륨이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축구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약간은 빌드업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리고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그런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순환을 시켜요.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소유권을 상대한테 내주지 않으면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앙 중심에서의 그런 패스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풀백들도 약간은 조금 중앙 성향들이 뛴죠. 포슈는 아예 원래 센터백을 뛰던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고 있는 거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공격은 조금은 그래도 그 오르솔리니하고 루이스 퍼거슨하고 그리고 지르크제이 이 세 명으로 좀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루이스 퍼거슨과 지르크제이의 연결고리가 정말 대단하다는 평가들을 현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제 경기당 일단 소유를 많이 해서 실점을 하지 않는 팀이거든요. 이 팀은. 그 소유권을 통해서 이 얘기는 이제 뭐 라스팔마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데 뭔가 그 라스팔마스의 소유는 뭔가 공격하기 위한 소유가 아니고 실점하지 않기 위한 소유예요.
그 옛날 브랜드 로저스 스완지 때 같은 느낌인데?
약간 좀 비슷하죠. 네. 예, 근데 그걸 좀 극단적으로 해요. 라스팔마스는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 숫자가 전성기 펩 가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보다 더 많아요.
뒤에서 개 돌린다.
예, 계속 돌려요.
네.
그래서 아예 그 거기 그 센터백인 코코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소유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상대가 공격할 시간이 없다. 인 거거든요.
네.
근데 볼요나도 약간 그렇긴 해요. 볼요나도 그러니까 사실 실점이 적은 게 일단은 강점인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쵸.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최소 실점도 3위인 거고 현재 그리고 또 이제 그 경기당 패스 숫자라던가 그 점유율 같은 것들도 2위, 3위 이렇게 뭐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앞에서 태클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태클 성공 1위죠. 예, 볼륨야가.
네, 앞에서 이제 잘 쓸어주고 그래서 소유가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이제 뒤쪽인 선수 중에서는 주목을 많이 받고 이적설이 나오는 게 칼라피오리.
네.
칼라피오리가 원래 로마 유망주일 때는 부상으로 꺾인 점도 있었지만
그렇죠.
이 친구가 키도 크고 발도 빠른데 옛날 축구 기준으로는 레프트백에서도 애매하고 센터백에서도 애매하다. 약간 이런 애였어서 다른 리그로 갔던 걸 아까 말씀드린 사르토리 단장이 네. 헐값에 주워와가지고 볼로냐에서 오자마자 바로 터졌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네.
네, 저는 그 볼로냐에서 가장 물건은 칼라피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르크제이나 루이스 퍼거스는 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칼라피오리 선수가 이제 왼발잡이 빌드업 능력이 좀 있는 그런 센터백인데
센터백으로 보직 변경한 게 완전히 대박을 네. 친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일단 왼발잡이 그 풀백을 센터백으로 보직 변경시킨 거는 이제 빌드업 과정이 굉장히 크게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단순히 그걸 넘어서 커버가 미쳤거든요.
네.
거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의 김민재 선수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커버를 미친 듯이 진짜 상대 진영까지 커버를 가버리거든요.
빠른 발과 빠른 상황 판단.
네. 그러면서 미친 커버력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빌드업도 당연히 좋고 왼발에 네. 기반한
스퍼스 이적설이 요즘에 많이 있나 보네요. 채팅에 그럼 미키 판더펜과 경쟁을 하거나 백업을 볼 수 있는 선수다 약간 이런 기대인가 보네. 토트넘 스타일에는 맞네요.
토트넘 스타일은 맞죠.
포스트코글루한테 맞네.
예. 근데 판더펜 있는데 칼라피오리까지는 너무
호산데
사치 아닌가요?
예. 칼라피오리는 판더펜의 뭐 후보에만 머무를 선수가 아니고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고.
근데 또 판더펜이 너무 잘해서.
또 둘 다 또 그냥 왼발잡이라서 둘을 같이 쓴다 이런 옵션도 좀 애매합니다. 예.
그렇다고
그냥 경쟁자라서.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우도기 자리에 뛰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하고. 아 근데 사실 칼라피오리 스타일 봐서는 요즘 뭐 베너이트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인버티드 풀백처럼 해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할 수 네.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해 봐야 알지. 네. 그걸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근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풀백과는 또
좀 다르죠.
예. 네. 우도기만한 그런 전신성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드라구신보다 훨씬 잘 어울리긴 해요.
맞아요.
저는 사실 드라구신은 조금 의구점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세계선이 바뀌었어야 돼. 드라구신 그냥 바이언 갔으면 주전으로 뛰었을 걸.
에이, 주전.
김민재 없는 동안. 네.
그땐 그랬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볼로냐의 모따 감독이 유벤투스 행이 뭐 거의 뭐 매우 유력하다고 이제 보도가 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볼로냐가 잘하고 있는 원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홈에서의 절대적인 성적이죠.
홈 성적이 좋다.
네, 홈 성적이 1위예요. 홈 성적만 놓고 보면
그렇군요. 예. 그건 몰랐네. 예,
그리고 그렇고. 또 이제 그 어쨌건 간에 교체 카드도 정말 잘 활용을 하죠.
아, 그건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파비안 같은 선수도 골을 많이 넣고 있고 또 이제 뭐 새로 막 데뷔하는 유망주들도 나와서 바로 골을 넣기도 하고 파비안이 벌써 5골이에요.
맞아요.
예, 슈퍼초코로.
네, 그러니까 파비안.
살레마키어스는 사실은 저거잖아. 밸런스 잡는 용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뛰지만 예, 파괴력은 없는.
예, 주전 왼쪽 윙이긴 한데 좀 뭐랄까 그냥 밸런스만 잡아주는 열심히 뛰어주는 그래서 이제 왼쪽 왜냐면은 그가 오른쪽은 포슈는 센터백도 선수니까 포슈가 조금 수비적으로 있고 물론 포슈 그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도 올라가서 도움도 주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수비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주면서 오르솔리니가 왜 오른쪽에서는 완전히 날뛰게 한다면은 그러면 왼쪽은 살리마키노스가 조금은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크리스티안센이 도리어 공격적으로 막 올라가는 형태로 그렇게 밸런스를 잡는 거죠. 그렇게 밸런스를 잡는 건데 그러다가 경기가 잘 안 풀리면 이제 파비안이 나와서 마무리 짓고 가고 네. 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체카드 잘 쓴다는 게 주전한테도 적용이 되는데 오르솔리니가 이번 시즌 전술 빨도 잘 타고 본인도 네. 좀 늘어서 많이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원래는 그냥 킥 원투 선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오르솔리니를 선발해서 빼는 경우도 꽤 많은데 네. 그럴 때 이제 교체 타이밍을 잘 잡고 오르솔리니를 오히려 교체로 넣어서 쓴다든지 이런 전술 변화도 보여주는 감독이라 볼로냐에 못다가 유벤투스로 오는 게 확정이 된다면 유벤투스의 더 많은 유망주들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뭐 유벤투스 당장 뭐 칼라피오리도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쪽 브레메르 예. 팔고 데려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소울레도 이제 뭐 복귀하면은 바로 또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뭐 여기는 뭐 교통 정리가 필요할 정도로 유망주가 많아서
네, 맞아요.
소울레랑 일디즈를 네. 동시에 쓰기 애매해서 한 명 팔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
사실 그 일링 주니어는 도리어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좀 밀려서. 너무 기회를 못 줬으니까.
그쵸.
예. 그리고 파도 있고.
응?
파.
아, 파요? 아, 파.
토. 알겠습니다. 와, 토 진짜 대단해.
토.
와.
그 짧은 잉글랜드에 야. 있는 두 달 동안에도 50회를 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조사받으러 가기 전날까지도 했다. 와. 진짜 대단해. 심지어 뉴캐슬 경기에도 했대요.
아, 그래요?
아니 걔는 사실 징계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독이야 중독.
아니, 그건 무조건 징계 더 나와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뭐 소급 적용을 못해서 이미 그 기간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진짜 징계 더 나와야 돼요. 그냥 사실 선수 경력을 끊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정도로 많이 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 파토는 파토가 아니고요.
선생님이 앞서 말씀하신 건 파졸리입니다. 네. 니콜로 파졸리. 유벤투스에서 비슷한 걸로 징계를 받은 선수고.
똑같은 걸로 징계를 먼저 받았던.
네.
파졸리가 턴하고 이제 토날리가 떠난 그렇게 된 거였죠.
그렇죠.
엮인 거죠. 묶인 거죠. 묶여서 그렇게. 원래 첫 조사를 파졸리를 한 거였죠.
말씀드리는 와중에 전매출을 마무리했고요. 오늘의 점심은 순대국밥으로 결정됐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덮밥과 뚝불이 더 원하긴 했지만
다음에는 네. 아주 그냥 대놓고 선거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덮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순대국밥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저 폰치 바이언 못 떠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레알 마드리드만 원하고 있는데 아. 폰치도 그렇고 레알 마드리드도
갈 때 그 간담 거기 하나뿐.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어차피 폰치 계약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게 돼가지고 2,500만 유로 이상을 안 부르려고 한대요.
진짜 폰지라는 선수의 몸값에 비하면 헐값이긴 하지만 폰지 측도 그걸 아니까 고자세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니네 바이에른 구단 우리한테 얼티메이터니까 최후 통첩 기한을 설정했어? 싫은데 우리는 감독 보고종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폰지 측이 본인이 저자세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폰지 팔고 테우를 영입하려면은 비싸게 팔고 비싸게 영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폰지 이적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흐흠. 알겠습니다.
그냥 1년 더 어영부영 남다가 1년 뒤에 그냥 그 알라바 사례처럼 되는 거 아닌가.
뭐 근데 바이어용 구단이 돈을 못 버는 것도 못 버는 거지만 1년 더 어영부영 있으면 경기력 모르겠다. 경기력이 좀 하향세인 것 같은데. 걔가 본인이 리프레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에이징 커브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매축까지 다 마무리를 해봤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부고자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순대국밥을 먹이고 먹였다는 인증을 이제 풋볼리스트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